로마서 1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면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입술에 침 바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여름에 정기 신방을 하면서 해마다 제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올여름 정기신방은 더더군다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도를 붙잡고 살아갈 성경구절 적어서 주시고 어떤 분은 찬송가도 적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 성경구절을 적어주신 분들은 그 성경구절을 가지고 신방에 가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모든 성경구절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신방이니까 제가 대충 설교 준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경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고 마치 주일 설교만큼은 솔직하게 아니지만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올해를 붙잡고 사신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오늘 이제 야외 예배가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할게요. 로마서는 모두 16장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16장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1장부터 11장을 한 묶음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을 한 묶음 이렇게 묶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생활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와 생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놓고 생각을 한다면 16장 하나는 결론이라고 놓고 본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큰 내용을 하나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부터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느냐, 표현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오늘 설교가 앞에 부분은 성경 공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12장 1절과 2절은 마치 서론과 같아요. 12장의 1절과 2절은 우리를 구별하심, 우리가 세상하고는 구별됨을 따라서, 우리가 구별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고요. 12장 3절에서 21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혹은 예수의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요. 13장은 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화당에 가는 게 그럼 맞냐? 민주당에 가면 맞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당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당에 소속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4장과 15장에서는 성도들이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교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하고 같이 못 나라. 그래도 장로급은 좀 돼야지. 권사급은 돼야지. 이러고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이 어디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딜콘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생 두 명이 왔습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왔는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15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제법 된 거 아니에요? 15년이면 제법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신앙생활 15년 했다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뭐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학생을 입학을 시키는 거는 황성기 선교사님의 몫이에요. 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요.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구약하고 신약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15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면 쫓아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밥 먹을 때 우리도 늘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을 먹을 때 당신은 성경을 모르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먹다 남은 거 드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먼저 주고 더 먼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 혹시 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5절과 16절을 포함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작은 제목이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 작은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혹시 영어 성경이 같이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9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제목이 붙여 있는가 하면 Marks of True Christian,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걸맞게 산다, 거기에 맞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실현됩니까? 십자가에서 실현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15절과 15절 안에서는 15절과 16절 안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실생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말 많이 듣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이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보다 성도는 하나 됨을 지켜야 한다가 더 맞습니다. 다시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보다 이미 하나 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설령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어도 가족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이런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왜? 이미 가족이니까.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을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도 그거 불렀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거기 이제 그런 말은 없지만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띠로,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찬양을 많이 하죠. 오늘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한국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공감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고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좋아해 주는 것.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독감이 들었어요. 독감이 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칠칠맞게 무슨 여름에 무슨 독감을 들고 감기를 들고 이래. 물론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아파.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감기 든 사람이 오히려 아니 뭐 나만 드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드는데 아니 당신이 더 아프잖아. 당신은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감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서로 유기체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organism이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과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 따로 나 따로, 물론 부부 사이에는 각 가정들마다 조금씩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 어카운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뭐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카운트를 따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거를 챙겨주고 당신은 내 거를 챙겨주고 내가 아플 때 등 돌리고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닥토닥 거려주고 뭐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하지만 어쨌든 흉내라도 시늉이라도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물이라도 떠다 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그게 그다음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다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지체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지체이기는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주님의 지체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께 붙어져 있고 승리자매도 붙어져 있기 때문에 승리자매를 나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승리자매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기에는 서먹서먹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기체인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기에 우리는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공감을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지랖 넓게 갖는 관심 말고 저 집에 뭐 저기 뭐야 숟가락은 몇 개인지 아니면 자동차는 왜 저거를 사고 있는지 그렇게 막 뭔가를 집어내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혹시 저 집에 아픈 일은 없었을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뭐 성도들한테 뭐 저쪽 놀스 쪽에 있는 데는 비가 이쪽보단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럼 혹시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만났을 때 혹은 전화해서 집에 별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관심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이고 지난밤에 또 부부싸움 했구만 그러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라고 한마디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선한 관심을 가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섬길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종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친구들에게는 나의 벗에게는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유기체인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관심은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외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과부가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게 관심이잖아요.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겨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혹시 어려운 일은 없을까? 혹시 불편한 것은 없을까? 오늘 야외배가 있다는데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오지? 혹시 길을 모를 텐데 뭐 먼저 전화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공감을 갖는 것이고 진정한 연합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것, 즉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게 없으면 진정한 연합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면서, 아이,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너 관심 좀 가져줄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으라니까. 이러면 가까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없다고 칩시다.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돈이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줄래? 그러면 내가 돈 꿔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 집에는 차가 이런 게 있고 우리 집에는 이만큼 돈이 있고 내가 생명보험도 몇백만 불짜리 들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 좀 힘든 사람이 좀 얘기를 하겠냐고요. 가까이 가겠냐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16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16절이요, 앞에 자막 있는 것처럼 점진법을 쓰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라고 이런 구도로 16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 모인 성도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목사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이 와서 깎여지고 훈련받고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그런 그 멜팅팟 같은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잠잠히 잘 있던 사람이 어떤 때가 되면 그냥 불쑥불쑥 잘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가 앉아있는지 대충 아시죠?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까? 아닙니까? 똑똑하다, 잘났다라는 생각 자체를 빼세요. 그냥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게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섬기면서 살자, 잘난 척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에서 이 이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그 뒷부분에서 15절 16절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정작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무시하고 깔보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존중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려야지요. 그 영적 예배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래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아마 있을 거요. 학교에도 있을 거요. 그 친척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죠. 그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존중하면서. 존중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봐. 뭔가가 달라. 라면서 칭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설교 제목을 자랑스러운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 되는 달이에요.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안수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개척한 이에요. 우리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되, 어휴, 저 예수쟁이. 이런 욕지거리를 듣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예수쟁이. 무언가 다른 예수쟁이. 삶이 다르고 말 태도가 다른 예수쟁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인 것을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돌보아주고 있고 섬기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쟁이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예수쟁이가 아니라 나를 품어 안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쟁이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